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다른 어떠한 표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고 있어서 그 생명을 좇아서 그 찾는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한 것이 그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되지만 그러나 생명을 좇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생명으로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우습고 그리고 비유에 맞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 그러나 신령한 자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는 그러한 냄새를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고 미워했고 욕했고 그리고 죽이려 했던 것을 예수님 자신도 겪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소개를, 내 자찬을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내 안에 누가 역사했고 내가 누가 너희들에게 보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역사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추천서를 보내줘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추천서가 필요 없고 신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누군가 모르는 사람 누구를 대신해서 갈때 누구가 보내서 갈때 뭐를 써주냐면 신임장이나 위임장이나 어떠한 걸 써줘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의 그 파워어트니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없을 때 대신 결정해 줄수 있는 나 대신 이 사람이 결정한 걸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가서 공증을 받고 그렇게 수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병자인 경우 또뭐 어디를 떠나서 집에 그 부재일 경우에 나 없는 동안에 나 대신에 이 사람이 사인한 거가 내가 사인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거를 미리 이렇게 법적 수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본인이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은행에 가서 재사인을 해도 은행에 그 이제 등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는 재사인으로도 저희 어머니 그 통장에 모든 수속을 제가 대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느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은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선택한 열두 제자 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나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 라고 편지를 써주면 모르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 그러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특별한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것을 꼭 지참하고 다니려고 하지도 물론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이방으로 그 파견하신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또 그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어떤 사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경우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경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지금 구태여 새로 다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냈고 뭐하고 그런 그들에게 자기를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 이어진 지체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가 없지요. 누군가 소개장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쭉 키우는데 구태여 뭐 내가 누구고 어떻고 뭐하고 그런 거를 계속 자신 식에게 써서 보여줄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이 사람이 너의 부모다라고 소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서로가 마찬가지죠. 관계가 이미 시작되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 할 때도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임해 올 때는 다른 뭐 교회에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올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될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추천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하고 쭉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관계라면은 뭐 새삼스럽게 뭐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나를 다시 추천하겠습니다든지 그런 게 자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보내주신이라 그럴까 배치해주신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나 그 이제 바울 같은 그런 경우에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쭉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믿고 왔기 때문에 그가 새삼스레 그들을 추천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추천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자천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이미 새겨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무슨 누군가가 소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어준 정말 나의 자식 같은 나의 가족 같은 사람으로서 이미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하나님의 가족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적으로 무슨 이렇게 혈연관계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주 안에서 우리 다 식구다. 기도하는 집 식구, 뭐 샬롬 식구, 식구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식구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더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식구가 조금 더 친근감 있는 것 같아서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가족하고 식구하고 그 한문을 따져서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먹는다. 뭐 같이 먹는다면 우리는 같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가족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게 만들었냐? 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여기게 했느냐? 내가 혼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사람들을 내가 식구처럼 형제자매로 여긴다. 자식처럼 여긴다라고 해도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게 서로 해야지 뭐예요. 서로가 주 안에서 교통할 수,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이면 상대방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어떡해요? 항상 짝사랑 같은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에 너희들은 이미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편지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써주셨어. 그러고 그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다. 무슨 호적이 된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등록된 그런 거 아니지만 혈연관계도 아니고 법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요. 마음에 쓰신 것이니까 서로의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임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족 되게 하셨고 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여길 수 있도록 형제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되기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갖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참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만 가졌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 그것을 맛볼 수가 없고 그 능력 안에 그 부요함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외로우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가족으로 맺어주시고 한 몸으로 이어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만 자꾸 인정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마치 애기 같아가지고요. 식구 속에 있어도 정말 식구를 식구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 배고프면 울고 나 힘들면 울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읽고 있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모든 배후에는 물론 성령님이 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지만 그러나 바울이 통로가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졌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지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은 그냥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나의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몸 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인 거예요. 한 몸의 각 부분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무슨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엔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한 그러해서 얻어진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었고 서로 한몸된 우리들의 모든 교제와 우리들의 모든 그 배치가 우리들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자랑할 거 없다. 우리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자격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모든 만족은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믿느냐 아니냐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으면 그냥 형제인 것이지 형제가 아니게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뭔가 자식한테 연을 끊는다, 인연을 끊는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형제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로서 한 그 집에서 살고 하지만 자라지만 그러나 장성하고 결혼하면 각각 그 가정을 갖게 되면 형제는 형제지만 각 가정에 이제 속한 사람으로서 각각의 배치 속에서 각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점점 번져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약화돼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 했을 때에 가졌던 그거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 동생들이 그 우리 집 식구였어요. 근데 또 우리 집 하면은 그 마음은 그대로인데 보면 제가 동생 집에 결혼한 동생 집에 식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제 마음에 동생은 여전히 내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자식 정말 제 뱃속에서 나왔고 젖물려 키운 그런 자식인데도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갔을 때 내가 또 그 집에 어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혈연관계라는 걸 어느 면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싫어한다 그럴까 못마땅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상처를 입어요. 정말 내 자식, 우리 식구 이렇게 해서 하던 그 관계가 어디에선가 멀어지고 어딘가서 깨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안 겪고 계속해서 내 자식, 우리 식구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새로 둥지 틀고 새로 날아가야 된그 사람들이 발목이 잡히고 그쪽이 오히려 뭐랄까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결혼할 때는 뭐예요? 부모 곁을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되어서 새 가정이 출발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나 마음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혈연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정말 내 자식 나 중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꼭 나랑 같이 있어야지 하는 것도 처음부터 없고요. 뿐만 아니라 멀리 갔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보지 않으면 눈앞에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지만 주 안에서는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새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지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겨진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사람들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지금 있지만 거의 한국이랑 일본이랑 매일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보다 바로 같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이 교통을 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멀다고 지역이 멀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신의 관계, 믿음 관계나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욱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번 전화해도 그 전화 안 하는 동안에도 서로가 축복하고 있고 그 기도로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서로가 잘 압니다. 그걸 꼭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 내가 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같이 없지만 나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쭉 다니지만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도 또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새겨주셔서 우리는 서로 가족 아니냐, 우리는 한몸 아니냐, 우리에겐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거나 뭔가 그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자랑 삼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공치사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했으니까 하고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위에다 놓고 공치사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바울은 순종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서로 안에서 그 마음을 이어주신 그러한 그 교제를 이어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더 깊이 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거나 자기들의 어떠한 자격인 것처럼 스스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가 그 재판장에 서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던지고 할때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없었더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도 있었고요. 또 어디서 가든지 성령께서 굉장히 바울을 들어 쓰셔서 많은 일을 해준 것 같지만 바울은 정말 맨날 죽을 것 같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돈을 맞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마음에 그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였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만큼 그 바울은 빛 가운데서 자기의 그 육의 소욕,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법, 정말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 육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깊이 깨닫고 있던 사람입니다.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큰 그 큰 죄를 그는 항상 보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줬는 데에 일심으로 달린 그러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조금이라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스스로가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안다 하고 스스로 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나. 즉 얼마나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나 그 누구든지나 상관없이 진리를 어긋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다. 믿음에서 떠나면 다 죄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육으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칼날같이 그리고 또 당당하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그 알지 못하는 스스로 속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그가 육체를 치면서 자기가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늘상 비춤받으며 살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비춤받는 거를 다들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 죄를 비춤받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그 죄를 비춤받음으로써만이 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입술의 고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한지 더러운지 하나님 언제든지 비춰주시고 언제든지 가르쳐주시고 언제든지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빌 수 있는 은혜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더러움, 치우침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안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내 죄를까, 내 더러움이, 내 어줍잖음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주제가 다 벌거숭이 되어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고 그런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의 의로 너를 붙잡고 너를 인치고 너를 살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정말 소망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좀 괜찮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은 진짜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드러날까 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대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또 하나님에게 그러한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자기 내면을 비춤받아서 벌거숭이 되는 그 일에는 뭐라 그럴까? 그냥 본능적으로 의식할 필요도 없이 벌써 탁 반응하는 그 반응이 뭐냐면 거부예요. 변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라고 또 아니면 너는 어때든지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 뭔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느 양날 달린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을 가르거든요. 성령과 우리 자신의 것을 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겁니다. 혼합되어 있는 거에서 다 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그 예리함, 그러한 깊숙이까지 그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고 감출 수 없는 그러한 그 빛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춘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벌거숭이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가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상해 있고 쪼개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한 그런 내 마음, 내 내면 생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는 듣기 원하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외에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요, 오물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게 그 당신이라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그래 하는 것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여도요.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 이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 율법의 조문이라는 말 이 나오고 이제 영어로 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것이 의문, 의로운 문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돌에 새겨줬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죄다. 그러니까 행해야만 한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 애씀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 갖고는 우리가 행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기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이요. 그 과정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남이 모르면 죄가 아닌 거고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남이 지적 안 하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했고 또 뭐예요? 주위에서도 당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줬거든요.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아무리 답을 내려 해도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싶고 그렇다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아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선교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뭐 그래서 아, 믿음 좋아요 사랑 있어요 라고 인정해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져 있고 얼마나 부서져 있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져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없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하고 잘났고 의롭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꽉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지금 자기 거가 버려져 있고 자기 거가 부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지금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님 계시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셔야 주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계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는 건 내 주님, 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출처로 계시는 것이지 내가 살면 나는 생기 있고 나는 좋고 나는 칭찬받고 나는 높아지지만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쇠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님의 택하심,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그러한 어리석은 자라는 거를, 힘없는 자라는 거를 그가 알았잖아요. 왜?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육체를 자랑하는 데 있어요. 성령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가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왜?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성령의 일을 하도록, 성령을 어떻게 해주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은 우리가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육이 거스리는 거지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이 방해를 하면은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함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를 마음대로 로봇처럼 좌지우지 하시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자격을 주셨다. 그것도 무슨 의문으로 하지 않고 무슨 율법이네 그 적혀 있는 어떠한 문자, 어떠한 조문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영은 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 사람을 빚으시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리고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마른 뼈다귀도 사는 것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사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같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이새 언약은 헌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돌에 새겨서 받는 그 동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가까운 그러한 교제 속에서 깊이 정말 누리고 있었는지, 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온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답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정죄의 직분, 그리고 또 결국 그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죽는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은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 살리우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살리우심, 그 직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뭐 했어요? 성령이 보내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거는 어떠한 의문에 적혀진 십계명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가 전한 거예요. 그의 삶으로서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서 친히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로 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일은 의의 직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한 겁니다. 살리시는 성령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성령님이 그 믿는 사람들 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또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합한 자가 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의 일꾼 된 의의 직분을 받은 그러한 그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좇아서 살며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리시는 영의 그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율법도 필요합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고요. 법이 없으면은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모르면 무엇보다도 구원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육이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서 정말 죄의 종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져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지 무슨 어려운 일을 피했다든지 뭔가 고통을 좀 넘어섰다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뭐를 통해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거를 알므로써 아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은요, 죄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부터 받아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육을 좇아서 사는 데에 별 갈등 없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그 정도 어느 정도 다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건인지 그 중대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도 내 구습도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해 나가고 세상과도 발맞춰 나가고 세상과도 색깔을 맞춰 나가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그 어려움 겪지 않을 만큼 다 비슷비슷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을 좇아서 살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그것을 안 하게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만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좇는다면 성령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 없어서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령에 앞서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한다든지, 내 감정대로 행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죄라고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만 쫓아 사냐, 나 사람인데. 그래요, 사람인 우리가 성령만 쫓아 살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말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안질수 있는 것이 원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만월이 열기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비춤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죄를 토해내고, 매일매일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정말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모두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죄를 행하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행한 건 죄뿐인 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착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하나님은 육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육에서 착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육에서 진짜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결국 하나님이 다 가짜인 줄 아신다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러한 그 행위 속에서도 그가 영광을 받았고 그 빛이 사람들이 정말 눈부셔서 보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사람에게 의를 주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모세가 받는 추대함과 달리 사실 그 영광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없이여김 당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치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아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된 정말 영광의 직분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 정말 찬송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을 악하다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고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들하고 같은 생각해주고 그들에게 말을 맞춰주고 그들을 옳다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지만 하는 족족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두 육은 다 죄라고 자꾸 지적을 해봐요.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느 한 개인을 비판하고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진리와 합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그러한 인간의 육에서 나온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안 된다예요. 그렇다면 죽는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다면 그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그거를 그 본인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등에 뭐가 묻었는지 눈이 보이지 그 눈이 닿지 않아서 모른다고 쳐요. 그래도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그거를 닦아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벌써 깔았었으면 그거 좀 닦아라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간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가면은 더 부끄러운 일이고 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전하게 되느냐면은 우리의 육성이 우리 자신이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자가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전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의로 인침받고 성령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인데 그 전에 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왜 저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배가 고파서 외로워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사는 건데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시려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인내하심으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우리의 죄를 비추십니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용서하고 씻음받고 은혜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은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다른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이라는 거는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전기를 켜고 있는데요.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정과정을 통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살고 있는 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물을 먹지만 그 수돗물이 부엌에서 그 수돗 꼭지를 열면은 나올 때까지 뭐 하다못해 관이라도 그 물 자체라도 모든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이 거기에 필요한지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 그거를 통해서 일한 사람, 그게 다 뭐예요? 일꾼이에요. 사람이 알아줘서 인정해줘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시는 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사 하나 쪼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일꾼으로서도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도구는 은사라면 은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누구에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요.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일을 하려고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 되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우리들은 살도록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 하나님한테서 받아오는 데에 모세에게 그러한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은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더하겠느냐. 불이 깜깜한데 켜있으면 환해지지만 햇빛이 확 들이치면 그 불은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영광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지만 참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오면 뭐예요? 모세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살고 성령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그 영광은 보는 자 보는 거죠. 누가 봐요? 믿는 자가 본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 보는 눈과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그러한 눈과 귀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복됨이 누구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진 재주도 아니고, 이거 뭐 천재라든지 무슨 공부해서 얻어진 자격증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따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의문이었을 때, 그냥 문자였을 때는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만 드러낸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살리시는 그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신다예요. 그거는 오직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받으실 찬송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정말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임하여 계시고 거룩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정말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